안녕하세요.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5월 18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 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파짓 아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 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 라이프 숀 초이, 최소한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취자님들, 오늘 저희 책상 위에 아주 흥미롭고 다양한 뉴스 소스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다룰 소식들이 꽤 묵직하죠?
네네. 그 중동 외교의 아주 은밀한 거래부터 시작해서 바티칸이랑 실리콘밸리의 좀 기묘한 만남, 그리고 당장 우리 베이 지역의 전력망을 위협하는 날씨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별적인 사건들을 뭐 단순히 표면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각 뉴스의 이면에 숨겨진 어떤 기계적인 작동 원리,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아주 깊이 있게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어떤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있는지 짚어보는 깊이 있는 분석이 되겠네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중동에서 날아온 새로운 평화 제안 이야기인데요. 이란이 파키스탄을 중재 채널로 삼아서 미국 쪽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 파키스탄을 통해서요?
네, 그 내용이 좀 재밌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해상 제재를 완화하는 걸 일단 우선순위로 두고요. 제일 골치 아픈 문제인 우라늄 농축 같은 민감한 핵 문제는 아예 뒤로 미루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산이군요.
맞아요. 미국도 뭐 동결 자산 해제나 평화적인 목적의 핵 활동 허용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약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한데, 정작 파키스탄 측은 양측이 계속 조건을 바꾸고 있어서 좀 시간 없다고 경고를 날렸거든요.
네, 그 경고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역 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 밑바닥에 핵 문제라는 아주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당장 그 찢어진 돛, 그러니까 해상 제재부터 고치자고 아슬아슬하게 협상하는 꼴 아닌가 싶더라고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일단 배가 굴러가게만 하려는 임시방편인 거죠.
네, 게다가 왜 하필 스위스나 오만 같은 전통적인 중재국을 놔두고 굳이 파키스탄을 채널로 쓴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 부분이 아주 예리한 지점입니다. 그 왜 파키스탄인가 이 질문을 파고들면 이란의 진짜 속내를 엿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 파키스탄은 이란이랑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동시에 오랜 기간 미국하고 군사적, 외교적 채널을 유지해온 아주 묘한 위치에 있어요.
아, 양쪽이랑 다 말이 통하는 곳이군요.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단순히 서류만 전달해줄 점잖은 우체부가 필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그 지역 내에서 가지고 있는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압박감을 미국한테 가장 실감나게 아주 거칠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메신저를 택한 셈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연락책이 아니라 약간 뉘앙스까지 제대로 살려줄 수 있는 스피커를 고른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배 밑바닥 구멍 놔두고 돛부터 고치려는 이유, 그것도 아주 명확해요.
어떤 이유죠?
거시적으로 보면 양국 모두 지금 당장 그 무거운 핵 협상을 타결할 만한 내부적인 정치 동력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유가랑 물류망의 숨통을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주 강력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당장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동결 자산부터 풀어보려는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인 거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선거철이나 국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중동발 경제 위기를 잠시 덮어두려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파키스탄이 시간이 없다고 경고한 것도 이 모래성 같은 협상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외교 무대에서는 때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즉각적인 파국 지원 자체가 목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청취자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 협상 테이블의 불확실성 그 자체.
불확실성이요? 제재가 풀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해상 제재가 일시적으로 풀린다고 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란과 미국의 내부 정치 지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당장 내일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꽉 막힐 수 있다는 그 변동성 자체를 우린 이제 시장의 상수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눈에 보이는 얄팍한 평화 뒤에 숨겨진 얇은 얼음판을 잘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그 외교 무대의 힘겨루기에서 기술과 윤리가 정면으로 탁 부딪히는 현장, 바티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티칸 소식 참 흥미롭죠.
다가오는 5월 25일에 교황 네오 14세 첫 본격 회칙인 마그니피카 휴마니타스가 발표됩니다. 이게 AI가 전쟁에 활용되는 걸 강하게 비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포함해서 AI 시대의 인간 보호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기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발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눈여겨본 건 이 발표 자리에 실리콘밸리 AI 기업 엔스로픽의 공동 창업자죠. 크리스 올라가 직접 참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엔스로픽 창업자가 바티칸에요?
네네. 그 엔스로픽이 AI한테 일종의 헌법 같은 가치관을 학습시키는 헌법적 AI로 아주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첨단 공학을 다루는 실리콘밸리 창업자가 바티칸에 떡하니 불려가는 이 그림, 솔직히 그냥 보여주기식 PR 행사 아닐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상징적인 행사로 보일 수 있죠. 바티칸의 선언이 무슨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교황청에서 말한다고 기업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한 껍을 벗겨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청취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의회도 법안으로 이걸 제때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간다. 맞아요.
네. 정부의 입법기관이 약간 마비되거나 뒤처졌을 때 바티칸 같은 아주 거대한 종교기관이 일종의 대체 규제기관이자 글로벌 도덕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크리스 올라가 거기 가는 것도 그냥 홍보용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 같은 거대 시장이 향후에 AI 규제법을 빡세게 만들 때 그 법의 뼈대가 되는 철학을 바로 이런 바티칸의 윤리적 선언에서 고스란히 빌려오기 때문입니다.
와, 그러니까 바티칸의 도덕적인 선언이 결국 유럽의 법적 규제로 이어지고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직접 타격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는 거군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AI 스타트업에 투자하시거나 관련 산업 종사하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이 행사를 그냥 종교적, 철학적 이벤트로만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실질적인 비즈니스 리스크로 봐야겠네요.
네, 인간 존엄성과 노동자 보호라는 바티칸의 명제가 향후 3년이나 5년 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AI 제품이 통과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비용, 즉 규제 준수 비용으로 어떻게 청구서가 날아올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선행 지표입니다.
룰을 만드는 주체가 의회에서 바티칸으로 쫙 확장되는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네요. 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세 번째 소식으로 바로 이어가 보죠. 이번엔 미국 내 사법제도와 국세청, IRS를 둘러싼 룰의 공정성 논란입니다.
네, 이 뉴스도 참 파장이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냈던 무려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최근에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현 행정부가 약 17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엔티웨퍼나이제이션 펀드, 직역하면 반무기화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거든요.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
네, 여기서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저희는 뭐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자면 일단 법무부는 이 기금이 정치적 표적 수사로 피해를 입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야권이나 감시단체들은 이 반무기화라는 단어 자체가 평소에 트럼프 진영에서 사법 시스템 공격할 때 주로 쓰는 용어 아니냐, 사실상 자기 편 챙기려는 정치적 보상기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이죠.
저는 이 양측의 정치적 공방은 차치하고요. 국가기금이 이런 목적으로 쓰인다는 그 구조 자체가 참 낯설거든요. 정부가 정부를 고소한 사람한테 보상하는 기금을 만든다는 게 이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가요?
이 사안의 핵심은 그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사법체계의 신뢰 비용이 어떻게 시장의 리스크로 확 전이 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신뢰 비용이요?
네. 국가의 세무조사나
사법부의 판단은 그 자체로 아주 절대적인 중립성을 전제로 깔고 작동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특정 수사나 세무 감사가 무기화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전제하고 그걸 보상하는 기금을 정부가 스스로 만든다는 건?
아, 시스템 스스로가 판정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거네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심판의 판정에 정치적 색채가 개입될 수 있음을 시스템 자체가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호루라기를 부르는데 선수들이 그거 편파 판정이라고 막 주장하면 아예 축구협회 차원에서 보상금을 챙겨주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불확실성이 비즈니스 환경이나 투자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기업하고 투자자들에게 가장 뼈아픈 타격이 바로 그 지점에서 옵니다. 기업 활동할 때 제일 두려운 건 단순히 세금이 높은 게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한 세무 리스크가 가장 무섭거든요.
아, 내가 얼마를 내야 할지? 언제 털릴지 모르는 거예요.
네. 만약에 특정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규제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휙휙 변하고 사법 처리야 정치적 보상의 대상이 돼버린다면 분석가들은 미국 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른바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훨씬 높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결국 투자가 위축되겠네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떠받치고 있는 그 규제 환경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아주 중대한 뉴스입니다.
네, 심판을 못 믿으면 경기장 자체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룰의 공정성이 곧 시장의 가치로 직결된다는 말씀 깊이 다가옵니다. 자, 이번에는 거시적인 국가 시스템에서 시선을 좀 내려서요. 우리 일상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지역 치안 시스템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스틴 소식이군요.
네, 텍사스 오스틴에서 주말 동안 무려 12건의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4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1명은 중상이고요. 근데 경찰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저도 기사 보고 좀 놀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중에 2명이 각각 15세, 17세 청소년이라는 겁니다. 텍사스주가 총기 규제가 좀 느슨하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15살이면 중학생 나이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총기 범죄의 가해자가 된다는 건 이건 단순히 뭐 요즘 애들이 참 무섭다 이렇게 혀차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건 구조적인 구멍을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미국 청소년 사법 시스템하고 최근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 무기 접근성 사이에 생긴 아주 치명적인 괴리를 기계적으로 딱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괴리라고 하시면 시스템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과거의 청소년 사법 시스템은 주로 절도나 기물파손 같은 가벼운 비행을 교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량도 성인에 비해 훨씬 가볍죠.
네네. 청소년이니까 기회를 주자는 취지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총기를 획득하는 경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부품을 사서 집에서 직접 조립하는 일명 고스트건 같은 게 엄청 퍼져 있거든요.
아, 부품을 따로 사면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련번호가 없으니까 추적이 불가능하죠. 이런 고스트건들 때문에 10대 청소년들도 기존의 신원 조회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해서 너무나 쉽게 살상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범죄를 처벌하는 시스템은 과거의 그 가벼운 비행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무기의 파괴력은 거의 성인 범죄 조직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 틈을 타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치안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 한계 때문에 정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 이런 공공안전의 경보음이 미국 전역에서 울리고 있네요. 이런 치안 불안에 더해서 대중교통 인프라 마비 소식까지 겹치면서 대도시의 삶을 정말 팍팍하게 만드는데요. 이번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마비는 정말 일상의 타격이 크죠.
북미 최대 규모의 통근 철도죠. 뉴욕 롱아일랜드 철도 LIRR의 파업이 결국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말 내내 노조랑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그러니까 MTA 간의 마라톤 협상이 계속 이어졌는데 결국 결렬됐고요. 당장 월요일 출근길에 무려 25만 명의 통근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5만 명이면 대도시의 혈관 하나가 꽉 막힌 거나 다름없죠.
네,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요. 이게 단순히 노조 임금 몇 퍼센트 올리고 내리는 문제라면 이렇게 수십만 명의 발을 묶어가면서까지 서로 치킨 게임을 할 일인가 싶은데요. 대체 MTA의 재정 구조가 어떻게 얽혀있길래 이렇게 허무하게 마비가 오는 겁니까?
대도시 대중교통의 재정 구조를 일종의 젠가 게임으로 상상해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젠가요? 그 나무 블록 빼는 게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거대한 운영비를 지탱하는 젠가탑에 아주 큰 두 개의 블럭이 있어요. 하나는 승객들이 매일 내는 운임 블럭이고요. 다른 하나면 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블럭입니다.
아, 요금이랑 세금이군요.
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훅 늘어나면서 첫 번째 블록인 승객 운임 수입이 예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를 않고 쑥 빠져버렸어요. 반면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치나 기차 유지보수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했고요.
비용은 늘었는데 수입은 줄어든 상태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조 요구대로 임금을 크게 올려주려면 결국 승객들 요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아니면 주정부가 다른 복지 예산 같은 걸 깎아서 보조금 블럭을 더 쑤셔 넣어야 합니다.
아, 근데 어떤 블럭을 빼든 간에 탑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학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베이지옥의 BART 시스템을 포함해서 전 세계 대도시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재정 절벽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 인간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재정 구조가 젠가탑처럼 흔들리는 것도 불안한데요. 심지어 자연마저 우리의 인프라를 아주 거칠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베이지역 날씨 상황인데요.
네,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죠.
네, 오늘 샌프란시스코랑 오클랜드 등 베이지역 기온이 무려 80도대까지 치솟습니다. 특히 노스베이 내륙이나 이스트베이 언덕 쪽, 그리고 산타크루즈 산맥 쪽은 고온 건조한 데다가 강풍까지 겹쳐서 화재 우려가 아주 큽니다.
네, 바람이 정말 매섭게 불더라고요.
실제로 센타로사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남매에 맞아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명이 다치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요. 리버모어 쪽에서는 주택이 파손되고 수천 가구의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요. 단순히 80도 기온에 바람 좀 세게 불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수천 가구 전기가 툭 끊기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건가요? 캘리포니아 전력망 시설이 그렇게 낡은던가요?
물론 시설 노후화도 어느 정도 원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이고 기계적인 원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예방적 전력 차단, 영어로는 PSPS라고 부르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예방적 차단이요? 아, 일부러 끊는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에 부는 그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광풍을 일명 디아블로 윈드라고 부르잖아요. 이 바람이 불 때 지상에 노출된 낡은 전선들이 끊어지거나 나뭇가지랑 마찰을 탁 일으키면 그 불꽃이 곧바로 대형 산불로 번집니다.
아, 예전에 그런 화재가 엄청 많았잖아요. 피해도 컸고요.
그렇죠. 그 끔찍했던 대형 산불들의 학습 효과 때문에 전력 회자들이 아예 바람이 일정 속도를 넘어가면 화재의 스파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강제로 전력을 뚝 끊어버리는 일종의 방어 규제를 학동시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고나 고장이 아니라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일상의 마비를 뼈아프게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인 거네요.
네, 자연의 위협 앞에서 인프라 시스템이 고안해낸 아주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참,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전기를 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씁쓸하기도 하고 자연 앞에서 무력감도 느껴지네요. 오늘 청취자분들, 언덕길이나 나무 많은 곳 지나실 때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해드렸는데 마지막 뉴스는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이 무거운 제약들을 오히려 완벽한 예술적 기회로 확 뒤집어버린 아주 짜릿한 소식인데요.
아, 저도 이 소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5월 16일 스탠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BTS의 아리랑 월드 투어 첫날 공연 이야기입니다. 무려 5만 명 규모의 좌석이 꽉 찼는데요. 근데 이 공연장에 아주 치명적인 페널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통금 시간 문제였죠?
맞아요. 밤 10시 소음 통금 규정 때문에 저녁 7시, 그러니까 해가 쨍쨍한 대낮에 공연을 시작해야 했던 겁니다. 보통 이런 대형 야외 콘서트라면 화려한 레이저나 빵빵한 조명으로 시선을 확 압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대낮엔 그게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연출가 입장에선 정말 최악의 조건이죠.
근데 어떻게 이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무대를 만들어낸 걸까요? 단순히 뭐 아이돌의 엄청난 인기나 팬심만으로 돌파했다고 하기에는 기획이 너무 정교해 보이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공연은 조명이나 특수효과에 의존할 수 없다는 그 치명적인 물리적 제약을요. 아예 무대 연출의 문법 자체를 뜯어 고치는 방식으로 해결해버렸어요.
문법을 바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시각적인 스펙터클이 싹 사라진 자리를 그들은 관객과의 촘촘한 상호작용으로 채워 넣은 겁니다. 조명으로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뿜어내는 대신에 세트리스트를 아주 영리하게 짰어요.
아, 노래 배치를 다르게 했군요.
네, 다이너마이트처럼 에너지가 확 치솟는 곡들하고 앙팡맨처럼 관객들의 물리적인 호응과 떼창을 이끌어내는 곡들을 아주 교묘하게 교차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대낮이라서 가능했던 최고의 무기가 있었죠. 바로 관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는 독점적인 교감입니다.
와, 청취자님, 이거야말고 진짜 레몬이 주어지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속담에 완벽한 실사판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문화적 정체성의 활용이었어요. 만약에 어두운 밤이었다면 강한 무대 조명 빛에 다 날아가서 안 보였을 한국 전통 의복의 그 섬세한 자수나 색채감 있잖아요.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전통적 요소를 쨍한 자연광 아래서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아, 약점을 오히려 자기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차별점으로 확 뒤집어버린 거네요. 특수효과라는 화장을 싹 지우고 민낯으로 무대에 섰는데 그게 더 큰 감동을 줬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유연함이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BTS를 거대한 문화현상으로 만든 힘 아닐까요?
네, 정말 훌륭한 통찰입니다. 외부의 제약을 소통으로 돌파해낸 기획력의 승리죠.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다채로운 소식들을 쭉 다뤄봤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마지막 생각거리가 있다고요?
네, 오늘 이란의 꽉 막힌 해협부터 사법부의 편파성 논란, 마비된 뉴욕 철도망, 캘리포니아의 강제정전, 그리고 대낮에 열린 스탠퍼드 공연장까지 각기 독립적이지만 아주 묵직한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뉴스 소스 자체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화두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화두일까요?
오늘 등장한 이 수많은 물리적, 제도적 제약들 앞에서 우리는 단지 전기를 툭 끊어버리거나 임시방편으로 돛을 키워가며 위기를 모면하기만 바쁜 건 아닐까요? 우리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 피할 수 없는 깐깐한 한계점들을 마주했을 때 방금 전 BTS의 무대처럼 아예 조명이라는 공식을 과감히 버리고 태양광 아래서 새로운 교감의 창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판을 뒤집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 제약은 지금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계를 피하지만 말고 기회로 바꿔보자는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18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